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그런 복음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도 하나님과 단지 그냥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맺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했던 11절에서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뭐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누리고 계신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계신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깊은 사귐을 맺고 계신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귐 속으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귐, 그러한 연합, 그러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나오는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사랑하시기 위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 어떤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뭐 기적을 베푸는 등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어떤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원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되는 본문 23절에서도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증명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혀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 두며 삽니다. 예수님께 마음 두며 살기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물론 계명대로 살아가기에 나의 육체와 마음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니 때로는 힘이 듭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만둘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낍니까? 그 계명이 무겁고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애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모든 계명을 사실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문맥에서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이제 요한복음 23장에 이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가지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결국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늘 잘 대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잘 되고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러한 자 안에,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라는 것을,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받아내시기 위해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어제 보면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내 욕망과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되고 제자들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그분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이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 거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혜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더불어 우리가 이웃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할과 사역이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허물과 연약한 사람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사실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가셔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